안녕하세요. 단고할 당신이 고통을 알아의 김홍덕 목사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시작할까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전쟁터에서 자녀를 잃은 어머니의 고통일까요? 병원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일까요? 아니면 평생 장애와 차별을 안고 살아온 사람의 고통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은 사람의 고통? 아무도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고통일까요? 우리는 흔히 고통을 서로 비교합니다. 그 정도 가지고 왜 그래? 나는 그것보다 더 힘들어. 세상에 너보다 불행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 가지고 그래? 아프리카 봐라. 먹을 것도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불평하고 살아. 아니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이 정도는 이겨내야지. 이런 말들을 아주 자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때로는 정신을 차리게 해주고 새로운 관점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의 한복판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아니라 또 하나의 상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당구할 주제는요, 고통의 크기입니다. 누구의 아픔이 더 클까? 고통에도 크기가 있을까요? 누구의 고통이 더 크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한 시간 꾸며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 고통에도 크기가 있는 것일까요? 손가락을 살짝 베인 것과 큰 교통사고로 온몸을 다친 것은 같지는 않죠. 큰 시험에 떨어진 것과 전쟁으로 가족과 집을 모두 잃은 것도 서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잠시 불편한 것과 생명이 위태로운 것은 같지가 않죠. 이렇게 사회와 공동체는 객관적인 차이를 살펴서 더 위급한 사람을 먼저 구조하고 더 큰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각 사람이 받고 있는 고통이 서로 크고 또 어떤 것은 작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구별을 해야 합니다. 사건의 크기는 어느 정도 비교할 수 있지만 그 사건을 겪는 사람의 마음속 아픔까지 자로재듯 서로 비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등에 무거운 쌀자루를 쥐고 먼 길을 걸어갑니다. 사람들은 그 쌀자루를 보면서 말하죠. 아유, 얼마나 무거울까. 참 힘들겠구나. 그런데요, 그 쌀자루를 메고 가는 사람이 갑자기 주저앉았는데 그 사람을 주저앉게 만든 것은 등에 진 쌀자루 무게 때문이 아니라 신발 속에 들어간 아주 작은 돌멩이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쌀자루의 무게가 보였지만 정작 이 사람이 고통을 받은 것은 발바닥을 계속 찌르는 작은 돌멩이 하나였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고통, 사람들의 눈에 크게 보인다고 하는 사건이 반드시 그 사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고통은 아니라고 하는 말이죠. 다른 예화를 하나 드리죠. 어른에게는 몇 달러짜리 장난감이겠지만 어린아이에게는 세상에서 자신의 장난감이 가장 소중한 물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장난감이 부셔졌을 때 어른들이 쉽게 말하죠. 야, 그까지 장난감 때문에 울긴 왜 울어? 그러나 정작 이 아이는 장난감의 가격만큼 우는 것이 아니죠. 그 장난감에 담긴 애착과 추억, 그리고 자기만의 세계, 그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이 무너진 것처럼 그만큼 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을 이해한다는 것은 사건의 시장 가격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사람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어드리죠. 응급실에 두 환자가 있다고 칩시다. 한 환자는 다리가 부러졌고 다른 환자는 가슴이 아프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다리가 부러진 사람이 훨씬 더 심해 보이는데 검사해 보니까 가슴이 아픈 사람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심장병이 있다고 합시다. 마음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우는 사람이 반드시 위급한 것도 아니고요. 조용히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괜찮은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인이 실제로 느끼는 고통은 사건의 객관적 크기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계 통증 연구학회가 있는데요. IASP라고요. 이 학회에서는 고통을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는 개인적인 경험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고통은 어떻게 객관적으로 다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되어서 개인에게 경험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느끼는 그 경험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고통이라고 해서요. 느끼는 체감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고통의 체감은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같은 사건도 사람에 따라 다르게 느낀다는 것이죠. 같은 이별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한 달 만에 일상으로 돌아오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몇 년 동안이나 무너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믿음의 크기라든지 인격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겪어봐서 하는데 나도 아파봐서 하는데 이런 말은 다른 사람에게 적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고통은 과거의 상처를 다시 소환하는 그런 또 아픔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지적을 받고도 크게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그 정도 가지고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그러나요? 정작 그 사람에게 그 작은 말 하나가 처음 들은 한마디가 아닐 수 있죠. 어린 시절부터 들었던 너는 쓸모없다 라는 말 전체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충격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사건이나 말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그 사건이 옛날에 자기에게 가해졌던 트라우마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요, 혼자 겪는 고통이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죠.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 이런 외로움은 본래의 고통 위에 두 번째 고통을 더하기 마련입니다. 고통 자체가 상처인데요. 혼자라는 느낌, 거기다가 이해받지 못한다는 서러움이 겹쳐지면 고통도 점점 더 커지는 것이죠. 그리고요, 통제할 수 없는 고통이 더 크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통제할 수도 없고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 생각이 고통을 더 크게 느껴지게 합니다. 언제 끝날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네. 앞으로 영원히 이런 고통 속에 살아야 할까? 그렇다면 이 고통은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아 나한테는. 이렇게 느낄 때 무기력과 절망이 되어서 고통을 증폭시키는 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고통을 서로 비교할 때 생기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각자가 겪는 고통이 다 고유한 자기만의 고통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과 비교하거나 또 자기가 겪는 고통을 다른 종류의 고통과 비교할 때 자신의 고통이 유난히 비참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비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향 비교가 있고요. 하나는 하향 비교가 있습니다. 상향 비교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아이고 저 사람의 겪는 고통에 비하면 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죠? 자기가 겪는 고통 다른 사람 한번 봐봐. 얼마나 자기보다 고통이 심한 사람이 많은데 얼마나 감사하며 씩씩하게 살아. 당신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말을 할 때 또 이런 생각이 들 때 때론 아 감사하구나. 난 다른 사람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감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에 지나치게 몰입한다면 자기 감정을 억압하게 되어서 자기 고통을 더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큰 고통이 있다면 나는 울 자격도 없네. 그러니까 나는 내 고통 이 정도도 견디지 못한 약한 사람인가? 남들은 더 힘들다고 하는데 잘 이기는 것 보면 나는 왜 이런 것인가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지도 못하고 더 깊은 우울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하향 비교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라는 생각으로 잠시 위안을 줄 수 있지만 타인의 불행을 자기 위안의 재료로 삼는 그런 위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비교를 통해서도 자신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요. 오히려 이런 생각은요, 자기의 고통을 제대로 직면하지 못하게 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요, 비교하면서 경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들이 장애 가족을 모시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할 때 장애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들이 자주 모이는데요. 어떤 때 참 들어보면 마음이 찡하면서도 마음에 허할 때가 있습니다. 중증 장애 경쟁 대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어떤 엄마가 아유 나 어제 한숨도 못 잤어 우리 아이가 계속 경기를 했거든 이러고 말하면요 금방 옆에 있는 엄마가 그래도 자기 아이는 경기할 때만 빼면 다 정상이잖아 우리 아이는 하루 종일 누워있단 말이야 이렇게 마음 아파하면요 금방 또 다른 엄마가 글쎄 말이야 우리 아이는 계속 같은 말만 하루에 수백 번 수천 번 하는데 내가 미쳐버리겠어 이러면 또 다른 엄마가 아이고 엄마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도 말이라도 하잖아 우리 아이는 나한테 엄마라고 하는 소리 한 번만 해주면 난 더 원이 없겠다 이렇게 각자의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통이 제일 큰 법입니다. 누가 더 힘든가? 라고 이렇게 겨루기 시작하면 대화는 서로 공감이 될 수가 없고 서로를 재판하는 그런 격이 되죠. 나는 당신보다 더 힘들어. 그리고 말이야 그 정도 가지고 그렇게 그 정도 가지고 못 견뎌 하면 되겠어? 또는 믿음이 있으면 그 정도로 무너지진 않지. 이렇게 얘기를 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교회에서 입을 다무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프다고 말하면 누군가 죄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고요. 또 질문을 하면 믿음이 없다고 하고 울면은 감사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또 장애가 낫지 않으면 기도가 부족하다고 정죄합니다. 물론 기도가 귀하고 계속해야 되죠. 낫기를 구하는 것도 잘못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낫지 않고 치료, 치유되지 아니하는 사람을 믿음 없는 사람으로 만들고 장애를 가진 자녀를 보고 부모의 죄와 연결하고 목숨 걸고 기도하면 될 텐데 하면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정죄한다면 그것은 결코 복음이 아닙니다. 고통받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설명이나 해답이 아니라 안전한 자리입니다. 교회에서 자신의 고통의 문제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정작 필요한 말은 교회 여기서는 울어도 됩니다. 질문해도 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항의를 해도 결코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라는 이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가장 먼저 했어야 할 말은 욥에게 우리는 네가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알아 하면서 속사포처럼 성경적인 해석을 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 너의 고통의 크기를 그리고 고통의 이유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네가 고통하는 동안 우리가 네 곁에 있어주겠다 바로 이 말일 것입니다.
고통의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고통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우리는 성경에서 해답과 조언을 찾아야 되겠죠? 자,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을 검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에는 어느 때까지입니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부르짖음이 가득합니다. 욥도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겠다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말로 탄식합니다. 여러분, 무관심한 사람은요, 질문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사람은요, 하나님께 항의할 필요도 느끼지 않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들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은 슬픔 앞에서 멈추고 함께 우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곧 살리실 것을 알고 계셨죠. 그런데도 마리아와 사람들이 우시는 것을 보시고 함께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내가 금방 고쳐서 살아나게 할 거야. 잠시 후면 살아날 텐데 왜 울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미래의 해결을 안다는 이유로 현재의 슬픔을 무시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아이고 아이들이 그렇게 말썽을 피우는 아들이 있는데 아이 우리 경험으로 믿음을 가진 자식은 나중에 다 잘 된다 그러니까 오늘 그렇게 고통할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 얼마나 무책임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에서는요, 울 필요가 없어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라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가르침대로 손을 꼭 잡고 함께 우는 데서 치유가 시작되죠. 세 번째로 예수님은 사람들의 고통에 순위를 매겨서 경중을 따지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5장을 한번 보세요. 회당장 야이로의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마을 전체가 이 일 때문에 참 마음 아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아이를 살리러 가십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12회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갑자기 나타나서 만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몰래 손을 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십니다. 상식적으로 말하면 지금은 멈출 때가 아니죠. 어린아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시가 급합니다. 혈루증 여인은 12회나 앓고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멈추셨어요. 야이로의 딸은 온 마을이 걱정해 줄 만큼 참 심각한 병을 가지고 있는 아이였고요. 다른 한쪽에 서 있었던 혈루증 앓는 이 여인은 군중 속에 숨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느 한쪽도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고치시는 데서 그치지 않고요. 사람들 앞에서 따라라고 부르십니다. 따라 부르는 이 부름은요. 그 당시 모든 사람은 저 혈루증 여인이야 이렇게 불렀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따라라고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다시 앉히는 따뜻한 말이었고 인격적인 코칭이었기 때문에 이 한마디로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존엄을 되찾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전인격적인 치유가 나타난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십자가의 하나님은 고통 밖에서 해설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우리의 고통을 저울에 달아서 이것은 큰 고통이고 저것은 작은 고통이니까 이 고통이 먼저 해결해야 되고 저 고통은 순서를 좀 뒤로 미루자 이렇게 분류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우리의 고통을 체휼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입어서 내려오셨죠. 그래서 함께 우리의 고통을 친히 겪으시고 몸이 찢기는 고통 속으로 들어와 주셨습니다. 물론 십자가의 고통으로 만병통치처럼 모든 사람에게 고통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라 이렇게 선언하는 것도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십자가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주는 유일한 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묻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 고통 아십니까? 근데 십자가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알아. 네가 흘린 눈물을 알아. 버림받은 아픔을 내가 알고 있어. 너의 몸이 무너지는 그 아픔과 또 두려움과 공포를 내가 안단다. 그리고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너만의 아픔, 고통, 외로움 내가 알고 있어. 그래서 내가 지금도 너의 곁을 떠나지 않는 거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고통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고 어떻게 서로 도울 것인가 라는 질문에 답해 보겠습니다. 이 방면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덧붙여 보죠. 첫 번째,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그저 힘들다라고만 하지 마시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슬픈 것인가, 두려운 것인가, 아니면 억울한 것인가, 사람을 잃어서 고통하는 것인가, 미래를 잃은 아픔 때문인가, 실패 자체가 아픈가, 아니면 사람들의 시선과 수치심 때문에 더 아픈가, 사건이 나를 힘들게 하는가, 아니면 이 사건 때문에 혼자 되었다는 사실이 더 힘든가. 이렇게 이 고통과 아픔을 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신의 고통을 다른 사람의 고통과 비교하지 말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죠. 세상에 나보다 더 큰 고통을 겪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놓일 일이 아니죠. 그것이 내가 아프지 말아야 할 이유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세상에는 더 큰 고통도 있다. 그러나 지금 내가 겪는 고통도 돌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자신의 고통을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피한다고 자신의 고통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고통을 가지고 어떻게 평생 견디지라는 생각에 몰두하지 말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십시오. 이렇게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살아내자라는 말에 심히 공감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내십시다. 인생을 어떻게 끝까지 견디느냐라고 물으면 우리는 너무 큰 고통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밥맛이 없어도 한 끼 수저를 떠봅시다. 오늘 이 시간 여전히 외로워도 또 나를 사랑해주는 한 사람 만날 생각해 봅시다. 비록 내 병이 불치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도 의사가 처방해준 약을 또 한번 털어넣어 보시죠. 걸을 수 없어도 천천히라도 10분만 걸어봅시다. 긴 기도가 나오지 않아도 오늘 한 문장만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해 봅시다. 네 번째로요, 혼자 견디지 말고 구체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시라고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도 좋지만요, 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녁 저와 함께 해 주실 수 있으세요? 병원에 좀 같이 가주세요. 내 말을 고치려 하지 말고 20분만 들어주세요. 우리 아이 한 2시간만 돌봐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요청하면요,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은 기꺼이 그 요청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짐의 무게를 재가지고 도울 수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몸과 마음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도만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신앙에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요. 기도와 치료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의사에게 도움을 청하고 병원에 가는 것은 믿음이 없는 행동이 아닙니다. 또한요, 정신적으로 상담을 받는 것도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당고왈 청취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겪는 고통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작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마음 전체를 아프게 한다면 그것은 돌봄이 필요한 진짜 고통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아프다고 증명할 필요가 없지요. 다른 사람보다 덜 아프다는 이유로 눈물을 참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통 속에 혼자 머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사람에게 손을 내미십시오. 필요하면 의사와 상담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오늘 하루하루 필요한 은혜를 구하십시오. 자신이 고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고통받는 사람을 만났다면 그의 아픔을 재려고 하지 마십시오. 고통의 크기를 우리는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속으로 들어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넌 혼자가 아니야. 나는 이미 너의 고통을 알고 있다. 지금까지 당신이 고통을 알아 당구 아래 김홍덕 목사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모두 평안하십시오.